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들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 읽은 60절부터 그 다음에 내일 또 함께 볼 67절 이후 말씀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설교와 관련해서 어떤 반응과 또 결과들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반응이 나왔을 때 누구와 말씀을 하시고 누가 반응을 보였는지를 잘 보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60절 처음에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 믿고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과는 달라진 거죠. 앞부분에서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오병이어 기적도 경험하고 설교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 이렇게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혜택을 보긴 했지만 주님의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제자들, 그러니까 그나마 신앙생활을 잘한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닌다 해서 제자들이라고 불려지던 사람들, 그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앞에서 이런저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뭐라고 했느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이 서로 막 다투었죠. 쥐가 뭔데 자기 살을, 자기 피를 준다고 하느냐? 그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이런 거막 다투었는데 지금은 제자 중 여럿이, 야, 이 말씀은 어렵네. 이거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하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주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하는 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그렇게 거할 것이고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내용이 어렵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냥 의미를 살려놓고 보자면 믿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도 잘안 되지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이거 믿어야 되는 거야? 하고서는 반응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런저런 표현을 했지만 불신앙적인 반응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이 반응에 대해서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6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리면서 야, 이 말씀 듣기 어렵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기억이 잘안 나서 그런데요.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실 때 처음에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수군거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아니 저 사람 아버지가 요셉인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결국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신앙 없는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앞부분에서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이런 나쁜 무자식들, 이런 믿음 없는 놈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또 복음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61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방금 전에 하셨던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너에게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느냐? 잘안 믿어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런 역사를, 그런 기적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사실 제자들에게 원점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더 깊은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렇게 계시는 모습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중에 영생을 누리시며 그렇게 계시는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동시에 너희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육은 무익하니까 썩어 문드러지든 말든 아프든 말든 굶든 말든 상관없다. 이런 뜻을 말씀하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죠. 만약에 먹고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냥 굶기고 설교만 하실 것이지. 왜 먹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과 비교해 보면 그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을 주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떡을 주시지만 그 떡은 먹고 나면 조금 있다가 또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 순간만 배고픔을,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 점에서 보면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내 살과 내 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 배가 고프거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의미가 있고 영이 궁극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나왔던 사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온 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즐겁고 맛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날 되면 또다시 목이 마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셔서 육체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이 포도주, 혹은 눈에 보이는 성전, 이런 것들은 무익한 것들이고, 주님께서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 주님의 피, 참된 성전이 주님의 몸,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6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내심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63절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 수군거렸던 여러 사람들이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아, 주님, 저희가 사실은 그게 걸림돌이 돼서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그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쭉쭉쭉 읽었지만 64절부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또 시작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63절과 64절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해서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마 어쩌면 제자들 이렇게 한 번씩 쭉 둘러보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1분이건 2분이건 시간을 약간 두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반응을 하는지 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고요. 2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요한이 설명을 했습니다. 64절 그 다음에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현재 믿지 않는 사람들, 조금 있으면 이제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릴 거예요. 그 떠나가 버릴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는 미래에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은 현재에도 주님 버리고 갈 사람들이 있고, 미래에도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가버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65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오게 하셔야만 올 수 있다. 이 말씀이 사실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떡을 먹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제 찾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1차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욕심,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먹고 싶은 생각, 떡이 필요한 부족한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도 일단 예수님께 나올 수는 있어요. 예수님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런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것까지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그런데 일단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구나. 그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그 마음을 갖는 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그 마음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건 1차적으로 나오는 것, 2차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1차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 배가 고파. 교회 가면 밥을 주는데 가야 되겠다. 이래서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긴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아, 교회 가면 예쁜 자매가 있는데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런 마음으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온전히 믿는 건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 내가 원하는 이것도 주님이 주시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진정 주시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야. 내가 영생을 받아 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람들만 주님께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현재 어떤 상황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영적인 모습으로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이게 결심하고 노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맨 마지막엔 어떻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다 말씀하신 다음에 66절,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 중에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이 객관적으로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배가 고플 때 떡을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생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내 살과 피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슨 해코지를 한 게 있나요? 나쁜 말씀하신 게 있나요? 심지어 너희는 믿음이 없으니까 다 나쁜 놈들이다. 다 가라. 지옥에 가서 다 형벌이나 받아라. 이렇게 책망하거나 꾸지람도 안 하셨어요. 쫓아내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이게 제자들 가운데 보였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그거 같아요.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오래 있었던,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은 금방 떠나갔고요. 주님과 이 제자들은 좀 더 오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믿음이 없고요. 이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좀 더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보다는 이 제자들이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도 있고 지식도 갖고 있었죠. 그래도 결국 믿음을 온전하게 갖지 못하면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간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 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떠나간 제자들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건 어떤 인간적인 어떤 됨됨이나 어떤 지식의 수준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떠나간 제자들이, 우리는 그래도 조금 더,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변명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핑계거리가 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유대인들도 믿음 없는 사람들, 지금 떠나간 제자들도 믿음 없는 사람들,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작은 믿음 하나 품기도 쉽지 않지만 그 믿음을 잘 간직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들을 다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때들이, 우왕좌왕하는 때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불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때들도 참 많습니다. 맨 마지막에 다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하는 구절을 싹싹 지워버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구절을 써넣는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써넣어야 될까요? 제일 좋은 건 제자들이 전폭적으로 예수님 믿고 주님과 함께 따라갔다 이러면 좋죠. 근데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땐 그거예요. 그거 같아요. 주님 잘안 믿어지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긴가민가 합니다. 그래도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도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주님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서, 주님 말씀을 더 많이 들으면서 조금씩 더잘 이해하고 조금씩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어떻게든 주님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최소치입니다. 최소치.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지도 않는데, 에이, 그럼 그냥 갚으리는 게 아니라, 주님, 그래도 주님이랑 붙어 있겠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꼭 붙잡고 좀 끌고 가 주십시오. 제가 믿음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꼭 붙잡고 그냥 끌고라도 좀 같이 가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계속 질문하고 예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예수님 하시는 걸 보고 또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다면 큰 믿음을 가지면 좋겠고, 혹시 그렇지 못하면 내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의심이 들고 불만이 있어도,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든 주님 손을 꼭 잡고 주님과 그래도 그 다음에도 계속 동행하며 함께 지내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할수 있는 대로 최소한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크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육적인 여러 필요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조차 결국 믿음 갖지 못한 채 주님을 버리고 지금 당장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우리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가질 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바위처럼 든든하여 흔들림 없는 큰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혹시 주께서 우리가 그런 믿음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